오늘 37장 말씀까지 이제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분의 그런 한정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를 잘 욕기를 보면서 이제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맞는 말 같은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에는 욕의 말도 있고,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도 있고, 마지막 친구인 엘리의 말도 있습니다. 엘리의 말은 32장부터 37장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그 마지막 발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36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보면, 이 엘리후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일단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높게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마음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높으시니라는 이 딱 그 전제를 하고 27절에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도다. 물방울을 가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빗방울이 안개가 되어서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28절에 구름 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를 증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시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 또 30절 번개불, 이런 우레소리 번개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 또 31절 그것으로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 자연 만물을 풍성하게 그 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폭풍우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은 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내시기도 하시고 번개불을 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의 하나님만 엘리후는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높은 데 계시기도 하시지만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뒤에 38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높은 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그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직접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말은 가까운데 계시기도 하시고 먼데 계시기도 하시고 그 뒤에 24절에서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엘리우가 말한 하나님. 그런데 엘리우는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어찌 인간이 이 욥이 네가 이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따따붙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욥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먼 데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온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이 아닙니다. 이 범신론이 뭐냐면 이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여기 뭐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그래서 여기저기 신을 우상을 섬기라는 그 말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높은 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오는 반쪽만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멀리 계신 높은 데 계시기도 하시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7장에 와서는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엘리우가 이제 폭풍, 천둥, 번개불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번개불, 천둥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4절에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고 또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놀라운 음성을 내신다. 5절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맞습니다. 엘리우가 말한 하나님, 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 또 많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폭풍과 천둥과 번개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이 눈과 비는 일손을 더하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 7절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부터 13절 보면 물로 구름을 적시고 번개로 또 구름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번개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시고 비 구름으로 사람을 징벌하기도 이롭기도 하시는 심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롭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엘리우가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엘리우가 말하는 의도는 욥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네가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그것도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을 다 들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짜증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는 그런 그 소리, 그냥 하나님 옆에, 물론 원망도 거기에 섞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의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어 또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 앞에 막 따따붙다 하며 뭐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냐라고 엘리야가 지금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나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막 짜증내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고 막 짜증내는 것을 하나님이 막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요. 그 요나의 짜증을 다 수용하시면서 박넝쿨 그 예화를 통하여서 야,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실은 짜증 섞인 말로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얼마나 힘드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엘리야의 짜증 섞인 그 소리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고요?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 마치 욥기 3장에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막 탄식하는 내용이 에레미야도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4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요 욥기 3장에서 욥이 막 했던 것이거든요. 자, 18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근데 어찌 이렇게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운가 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참 슬프다, 괴롭다,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셨어요. 요나의 불평도, 그리고 또 엘리야의 그 짜증 섞인 그런 소리도, 에레미야의 그 탄식 소리도 다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욥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야,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따붙다 그런 말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저게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소리조차도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실 원망과 짜증이 섞인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때로는 막 좋아할 때도 좋지만 짜증 섞여 막 그렇게 말할 때도 사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쪽의 하나님만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찾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기도 하시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내 불평 섞인 짜증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여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고 그런 것을 네가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것을 네가 조금이라도 아느냐? 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그 오묘한 창조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이 미약한 인간, 미약한 욥이 입을 다물어야지.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뭘 안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데 사실 이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창조 세계 속에 위대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죄하는 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엘리후가 말한 그 하나님 맞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을 정죄하는 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한 것이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욥기를 읽을 때는 항상 그것을 파괴하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질문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 그 짜증 섞인 소리까지도 다 수용하시고 들으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막 원망 불평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애통하는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이 한탄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으며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도 맞지만 먼 데 계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은 누림이라고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사귀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